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어떻게 믿는 것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고뇌하고 사색하지 않으면 룻기 시대 즉 사사 시대의 사람처럼 자기 스타일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언약의 백성이지만 언약의 백성이 아닌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독교가 사회상이 완전히 기독교의 사회상이 떨어졌으면 한국에서 기독교를 더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개독교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외면적인 모습이 아닌 진정 주님이 보시는 그런 삶,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 자신이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다 그런 건 아니야 라는 식의 태도가 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변화되지 않은 자신의 삶을 보고도 당연시하는 그 삶은 바로 사사시대나 지금 우리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위기요 위험한 신앙을 갖고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룻이라는 한 여인이 보아스라는 한 남자에게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하려는 것 이상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스토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구약을 잘 이해하는 관건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 진정 하나님을 믿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을 우리는 지겹게 교회에서 듣게 됩니다. 순종, 순종. 그러나 제일 하기가 힘든 것이 순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순종만큼 제일 힘든 것이 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 이게 순할 때 기분 좋을 때 하는 게 순종이고 하기 싫을 때 억지로 할 때 복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순종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사실 복종과 똑같은 것입니다. 복종, 순종 누가 하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그 성경에 나와 있던 시대가 예수님 시대가 특별히 어떤 시대였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였죠. 그 당시 종들이 상전한테 하는 것이 복종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종들은 자기 상전한테 절대적으로 하는 것이 복종.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 내가 기분에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순종이고 그렇지 않을 때 하지 않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은 복종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 쉽다면은 성경에서 순종하라고 그렇게 많이 쓰여 있겠습니까? 왜 순종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순종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종을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하는 것이 순종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순종할 때 어떤 자세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룻이라는 사람은 시험의 말을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순종하기 이전에 이 룻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순종을 하며 어떤 결단을 내리는 신앙적 결단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룻은 시어미에게 순종을 하지만 그 이전에도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순종했다라고 본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시어미에게 순종을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듯 하는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상징하는 것은 그냥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대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읽을 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뭐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너무들 좋아하죠. 왜 좋아합니까?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딨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식하는 곳에 나도 유식하고 이런 며느리를 한번 보아봤으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꿈을 꾸지 않으세요? 이런 착한 며느리가 도대체 또 어디 있을까? 아마 이 룻기는 많은 시어머니들의 좋아하는 그런 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룻기서. 그러나 이 시어머니들이 좋아하는 그런 서가 룻기서가 아니라 이것은 그런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어머니가 상징하는 것은 단순히 보이는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 배후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이 신앙적 결단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먼저 이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에도 이러한 결단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룻기서가 단순히 어떤 러브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룻과 보아스의 그런 러브스토리나 결혼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서가 바로 이 룻기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 여인이 정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를 붙조졌더라. 제가 이전 시간에 아주 벌써 한 달 전인가요? 제가 어머니를 붙쫓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붙쫓았다라는 말은 cling to his mother라고 그랬죠. 딱 결합됐다, 붙었다, 완전히 한 몸을 이뤘다. 이 붙쫓았다라는 말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뤘다라는 말에서 이게 나온 말입니다. 파생된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남자와 여자가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한 몸이 이뤘다는 결혼을 상징할 때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한 몸 이루는 믿음으로 성령님으로 연합된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한 몸 이룬 그 결합된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바로 이 룻의 신앙입니다. 룻이 정말 자기 시어머니를 붙잡고 쫓는 것은 벌써 어머니는 어머니, 나는 나가 아니라 어머니와 나는 하나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동질의식, 하나됨을 그가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룻이라는 여인이 자기 어머니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며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결단의 자세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순종하며 살았던 인생이 바로 룻의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듯이 이렇게 어머니를 쫓았던 그녀는 또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말합니까? 어머니가 말씀하는 대로 5절에 보면은 룻이 시험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순종을 말합니다. 어떤 순종을 말합니까? 이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오미를 위해서 그의 안식처를 제공하려고 하죠. 어떻게 됐습니까? 과부가 돼가지고 홀로 있는데 그로하여금 다시 재혼하게끔 그 룻을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쭉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1절 2절 보면은 뭐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서 그 사람에게 이제 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있다가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입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가 할 일을 내게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라고 이렇게 순종의 각오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시어머니에게 보이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하는 순종의 자세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가게를 통해서 결국은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룻과 이 보아스와 이런 스토리는 단순히 룻과 시어머니 관계 속에서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룻이라는 한 여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지금 시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말씀대로 자기가 다 행한다는 이러한 고백을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가 마치 어머니를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것과 같이 자기가 순종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룻이 보여주는 자세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순종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됨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 행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임을 우리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단순히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신앙 고백을 통해 주를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룻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했고 보아스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라합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특히 베드로도 신앙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데서도 보면은 우리가 3장에 보면은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이제 룻과 보아스가 거의 만나게 되죠. 이제 그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을 때 내가 누구냐 9절에 묻습니다. 이렇게 될 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청혼하는 것이죠. 나의 남편이 되게 해달라. 그러면서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이것이 신앙 고백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 되미니이다. 여러분,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된다. 여러분, 기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의 기업은 농토, 땅, 토지, 집, 재산 뭐 이런 것들이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땅은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 기업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유인에서 또한 종이 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또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전당 잡혀서 또 종이 되는, 종의 신분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 재산이나 토지나 이런 것들을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물어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기업을 물으는 사람이에요. 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회복시키는 사람이에요. 다시 환원시키는다는 의미죠. 자기의 그런 어떤 땅이나 토지나 이런 것들, 재산을 잃어버렸는데 이런 것들 다시 환원시켜주는 사람이 기업 물은 사람이에요. 누가 그러냐면 나의 가장 친한 친족, 근족, 친척 이런 사람들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특히 룻 같은 경우에는 룻의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됐는데 그 과부가 된 룻의 가장 친한 근족이 누구냐, 친척이 누구냐, 바로 보아스라는 거죠. 보아스가 룻의 죽은 남편을 대신해서 룻이 잃어버린 모든 집과 재산과 신분과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당신의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구절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kinsman redeemer라고 해서 redeemer 구속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속시킨다. 종의 신분에서 새롭게 자유인으로 구속시키고 회복시킨다는 의미에서 또 그런 말까지도 붙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기업을 물을 자가 누가 있나요? 제가 벌써 오래전 한 달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바로 여기에서 킨스맨 리디머라는 말에서 리디머 구속자 우리의 기업을 환원시키고 없는 기업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기업을 환원시켜주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바로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 됨이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물을 자이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영원한 기업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상실하고 없었던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기업을 물을 자 되심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민이다 라는 이런 고백을 예수님께 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인식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속한 이 기업이 다가 아닌 천국에 썩지 않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썩지 않은 그 기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물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바로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 됨이니다와 같은 고백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를 보시면서 단순히 이것이 그냥 어떤 러브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어머니한테 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 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됨이다 라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인식하며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여러분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을 어떤 것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까? 바로 세례의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를 우리가 통해서 세례라는 그 형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냐 하면은 그것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는다면은 뭐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를 선서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Publicly confess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나는 이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결심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가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새롭게 살겠다고 이렇게 다짐하는 거죠. 똑같은 의미에서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유아 세례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자녀인데 이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그들을 내가 이끌겠습니다. 자녀를 키우겠습니다라는 이런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선서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아 세례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자녀를 대해서나 내 자신을 대해서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고백을 하시며 당신이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임이니라라는 이 고백을 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 고백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퍼스펙티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보아스를 따른다고 하지만은 여기서는 보아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먼저 1장에서도 보면 시어머니를 따른다고 붙쫓는다고 하지만 시어머니를 실질적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도 보아스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서 결국 그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 정말 그에게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보아스를 쫓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쫓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한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쫓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내가 믿고 따라야 할 신앙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쫓게 되고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시면 예수님을 쫓으셔야 돼요. 쫓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쫓는데, 여기서 따르는데, 여기 보세요.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물론 보아스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었겠죠. 근데 가난하건 부하건 인간적으로 이해 타산에 맞지 않아도 무조건 따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젊은 자가 아니라도 따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계산하지 않고 따랐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칼큘레이션을 하고 이해타산을 따지고 이게 손해, 예수님을 따르면 손해가 되면 내가 따르지 아니하고 그런 자세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는 무조건적인, 전적인 무조건적인 순종을 기초로 해서 전적으로 주님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주님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쫓는 자의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주님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요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찬송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에요. 주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심을 알고 우리가 쫓는다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조건을 붙이고 정말 예수 믿는 게 이런 것이 이런 면에서 나한테 이득이 되고 이런 면에서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내가 나에게 어떠한 대가를 내가 희생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쫓겠다는 이런 자세가 바로 여기서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주님을 쫓는 이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따라야 돼요.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했던 그 룻의 그런 모습처럼 우리들이 주님을 쫓는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게 이해타산과 그 어떠한 조건을 붙이면서 쫓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쫓을 때 그게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쫓고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쫓고 또한 여러분 순종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적으로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에 타산 가리지 아니하고 정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며 주님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고 그 영원하신 기업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쫓고 있습니까? 그런 쫓는 주님의 제자 팔로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쫓는 데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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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는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께 순종을 해도 그 순종하고 주님께 신앙 고백하며 주님을 쫓는 자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한 가지 그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다 쫓는다고 쫓는 자로서 합격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쫓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지금 보아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룻이 부하건 젊은 자,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쫓았던 거, 그리고 그에게 결혼을 청혼한 것을 가르쳐서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오히려 그 시의 어머니한테 어머니의 하나, 어머니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를 무조건 붙쫓았던 그것보다도 그렇게 희생하며 쫓았던 그런 헌신했던 그런 sacrificial한 obedience보다도 더한 것이 뭐예요? 지금 바로 이 보아스에게 결혼을 청한 것. 이것이 정말 처음보다 나중에 더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그러한 결혼을 하고 그렇게 선택했던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단순히 자기의 기업을 물고 회복할 사람이 보아스라는 그 이상보다 뭘 더 받겠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애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애라는 게 무엇입니까? 인애라는 것은 어질 인자에다가 사랑 애자를 한문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질게 착하다는 말일까요? 어질고 착한다는 의미가 인애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인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신실하다, faithfulness다 그런 말이 있고요, 충성, loyalty 그런 말이 있고, 자비, mercy라는 말이 있고, 자비, loving kindness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이 함축이 돼 있어요. 뭐 신실, 자비, 뭐 사랑, 뭐 충성, 뭐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으로.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우리의 헌신적 우리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그게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이 헤세드라는 말은, 이 인애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마치 아버지와 같이 됐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이 그의 자녀와 더불어서 맺어진 그 언약 속에서 기반을 갖고 있는 그런 언약적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그것이 covenantal love이라고 그래요. 언약적 사랑. 여러분, 이 언약적 사랑이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된 우리와 맺고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이 사랑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인애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애가, 이 사람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애가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 믿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인애, 열정과 사랑이 있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처음에는 있어요. 나름대로 남다르게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은 식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과 그런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립니다. 처음보다 못하죠. 나중에 형편없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는데 나중에는 예수 안 믿는 것 같이 되어버리는 사람들도 흔히들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처음보다 나중 더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맞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들이 한 가지 지적당한 것이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되찾으라고 말하고 있죠. 이 주님을 쫓을 때, 주님을 쫓는 그 팔로워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가장 쫓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주님에 대한 이 인애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애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그것이 이초오케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고 우리가 주님한테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고 심지어는 온전한 순종을 하고 주님에 대해서 내가 애쓰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다했다 할지라도 내가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인애가 없어진다면 그 인애를 상실한다면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 너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의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네 교회를 이 교회를 완전히 치워버리리라. 교회의 그런 잔을 내가 너희로부터 걷어가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 주님을 쫓을 때 주님을 믿노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 바로 이 인애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그 처음 사랑이 더 심화되어서 더 부풀려져서 더 많아져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그 목표 하나 그 마지막에 그 파이널 오비디언스라고 하는 마지막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까지 이루어드리는 그 삶이 인애를 이루는 삶입니다. 여러분 인애를 이룬다는 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보아스가 보세요. 이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에서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뭐 다 자기 고국을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서 그녀가 해야 할 순종은 뭐냐면은 보아스와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나오미가 룻한테 보여주고 그 보아스가 너의 그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말했을 때 어머니 저는 그 사람 싫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하기 싫습니다라고 불순종했다라면 그녀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그 인애를 통해서 가져야 할 순종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인애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애를 보이며 인애를 실천하는 것, 바로 이 여인이 마지막에 순종함으로써 자기의 처음 인애가 나중 처음 인애보다 나중 인애가 더 크다는 이런 칭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처음에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고 주님을 사랑하는지 너무나도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더 심화되고 더 커지고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처음보다 나중 인애가 더 큰 인애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애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주님을 믿노라고 하는 여러분의 인애는 뜨겁고 열정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온데간데 사라져버린 오히려 내가 처음 믿었던 그 인애는 이제 가버리고 다 상실되는 그런 차디찬 그런 형식상의 명목상의 그런 하나님 사랑만 부르고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에서 호세아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선지자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호세아서 6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인애가 없었는가에 대해서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스라엘의 인애, 주님 사랑하는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변한다는 거예요. 한번 사랑했다고 하는 그들의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이 이슬 같은 것이 그들의 사랑,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인애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애가 우리들의 주님 사랑함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지는 않습니까? 늘 변하고 늘 내 마음대로 주님 사랑하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주님 안 사랑하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같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인애요 우리들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쫓을 때 좋다. 주님을 쫓는 거 다 좋아요. 누구든지 다 주님을 쫓는다고 해요. 그러나 진정 주님을 향한 그 인애, 변치 않는 그 인애가 너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느냐는 거예요. 늘 변하지 않는 그 정말 하나님을 쫓겠다는, 순종하겠다는 그 인애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인애가 없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인애가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봉사, 인애가 없는 우리의 헌신, 인애가 없는 우리의 삶, 그런 것들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쫓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을 향해서 참다운 인애가 있는지, 참다운 mercy, loving kindness, loyalty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주님을 쫓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 생각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제자 베드로가 세 번씩 부인해서 좌절감과 상실감에 사무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에게, 그 잃어버렸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모든 것을 상실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묻는 이유가 바로 이 인애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하고 물어봅니다. 네가 진정 사랑하고 있느냐?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왜 베드로가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 아니 그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제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질문하십니다.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상실의 바다, 상실과 디베라 광야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온전히 가질 때 사랑하게 다시 회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You know that I love you more than these people, more than this. 이 모든 것보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주님을 쫓지 않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삶의 고뇌와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이 되면 모든 게 다 회복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주님의 긍휼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은,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내가 사랑하는 거 그거 알고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묻는 것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했지만 너 그거 알아? 내가 널 사랑하는 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니? 너 나를 사랑하고 있냐? 하고 물어보는 게 지금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예수님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듣고 베드로가 회복이 됩니다. 베드로가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순절에서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정말 초대교회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대사도가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고 순종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주님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닌,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랑이 아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중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같은 베드로의 사랑.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예수님한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제 주님을 그 어떤 것보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고백이 성숙해지고 심화되고 더 풍성해지고 더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바빠서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이유로 인해서 내가 예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 못하는 그런 삶에는 익스큐즈나 변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자세요 태도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시면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십자가 사랑에 반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